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가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이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흔들리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견고히 붙잡아 주시며 또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하루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마음은 내려놓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여전히 바이러스로 인하여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과 가정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 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선지자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바로 구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는 Savior, 다시 말해 구원자, 구세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사역과 말씀 선포사역을 동일하게 예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영적으로 깊은 침체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 숭배와 함께 깊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이방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방탕과 종교적 매춘, 속임과 불의, 포악을 거침없이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당시 북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면에서 마치 흑암으로 뒤덮인 어두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깨달으며 그것을 전하는 환한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실지라도 오직 믿음과 그리고 참된 순종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당연히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대목일 것입니다. 어떻게 호세아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지 못할 망정,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가 말입니다. 특별히 호세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자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요 사명자인데 말입니다. 어쩌면 그는 오히려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해가 안 가는 이 명령을 받은 뒤 호세아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는 전혀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호세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는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분명 자신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이해하거나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아시다시피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도 셋이나 낳았죠. 그들의 이름과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시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4절에 보면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르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은 지명 이름으로 사마리아 성읍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성읍의 평원지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땅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예후가 아합의 70명의 왕자들 그리고 이세벨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이 처참히 학살된 피비린내 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이름은 결코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 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로루하마입니다. 이것은 긍휼 또는 자비라는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접두사 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로루하마. 결국 이것은 긍휼이 없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결국 이 또한 좋은 이름이 될 수 없죠. 마지막 셋째 아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로암니. 여기서 암니는 내 백성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동일하게 부정접두사 로로 인하여 그 이름의 뜻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죠. 결국 세 명의 자식들이 갖고 있는 이름은 너무나 좋지 않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세 자녀의 이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첫째 아들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범죄자들의 피를 흘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지역과 관련된 이름이요. 둘째 딸 로루하마는 하나님께서 범죄로 인해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마지막 셋째 아들 로아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이상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전혀 무관한 대상으로 여기고 계시며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라고 단정하는 것이 되고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 대신 헛된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것이고 오로지 풍요와 쾌락만을 연모하였으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주위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여겨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이름으로 칭함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이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전혀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나는 과연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가 또 나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시며 또 지금 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혼이란 두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한 인격이 되고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의 아내는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온전하고 신실한 남편과는 달리 그녀는 계속해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온전치 못한 부부관계 속에서 낳은 첫째 자녀의 이름은 대량 학살을 의미하고 있고 둘째는 긍휼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셋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녀는 부모의 자랑과 보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자녀를 통한 호세의 상급은 보람과 자랑이 아니라 처절한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멸할 가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호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의 마음과 삶은 분명 고통의 삶이요 견디기 힘든 아픔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분명 서로 자신은 그런 자가 아니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을 절대적으로 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마음을 합해할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사랑을 갖고 서로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같은 곳에 시선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는 삶은 종국의 파멸을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같은 곳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사건 이전의 제자들처럼 두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 제자들처럼 한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올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호세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영적인 리더 담임 목사님과 교회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이러스가 속히 잡히게 하셔서 온 성도들이 주님 전에 편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이제 1월달은 우리가 조심하면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이제 2월달부터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주님 전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꼴을 먹이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이웃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신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을 주시도록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어려운 이웃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영락의 성도들을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굳건하게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한 반석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시대적 사명을 잘 깨닫고 지역사회를 살리며 영원권의 앞장서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리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주시고 대책위원회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또 한 영으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